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은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탄 전야 행사 우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성탄절 예배 때문에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잠시 이제 모양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성탄 전야 행사 때 주제를 하나 잡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서 지난주 주일에 설교의 주제 헛되다. 헛되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참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참 많이 좀 웃었었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저 또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웠는데 한참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시선을 지난주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해 아래의 시선을 해 위로 옮기라라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왜 나조차도 그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이러한 이제 내용의 문구를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경험한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여서 바로 그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합니다. 제 말씀을 항상 저는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해 보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 설교자이지만 설교를 하고 난 이후 설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 설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한 주 동안 해 아래의 시선을 해 위로 옮기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적용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여전히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땐 아, 해 위의 시선을 가져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의 일상적인 반복에서는 해 위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우리 안에 이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짐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숲은요,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전도서 말씀도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는 재물, 돈입니다. 돈.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몬은 부의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그런데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화해서 쓰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이 물질과는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돈에 대한 그 특징들을 말해주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서 은은 이 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당시 돈을 만들 때에 주로 은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나오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 풍요는 많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돈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만족하지라는 단어는 동사로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의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블레싱 파티를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그것을 뽑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질문이 한 가지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현찰 5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분들이 아 이거 좀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성도 여러분에게 만약 5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 네 라고 누가 그 실업계의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존 록펠러 그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아마 저희 인우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저희 인우이기 때문에. 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근데 그 조금이 채워져도 아마 저는 똑같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돈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사람은 항상 아 이제 충분하다 라는 마음보다 부족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두 번째, 이 돈은 결국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자는 애쓰고 힘써 지켰던 재물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재난을 당할 때라고 합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 부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난은 문자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재물과 관련된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잘못된 투자, 잘못된 모험, 악한 재난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을 솔로몬은 15절에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리라. 욥이 1장 21절에 욥이 강도를 만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다시 강도들이 오고 이제는 거친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참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욥기서는요, 지금 성경기관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족장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창세기 그쯤에 쓰여진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욥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가 비록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수고하여 얻었지만 한 번의 재난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더 실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 이제 김효철 장로님께서 한수교회 방문을 해주셨을 때 간증을 해주셨죠. 그때 그분이 그러셨죠.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적이 두 번이나 있으셨다고. 그렇게 그는 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선택이었든지, 갑작스런 사고였든지, 자연재해를 만났다든지, 결국에 돈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재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은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위해 물려줄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우린 재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돈은 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가 이제 재물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 때문에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재물, 물질, 돈이라 여겨 그것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였지만 정작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든 더 많이 상속받기 위해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결국 비극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우린 주위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돈이 해가 된 것이죠. 17절에서도 나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유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순식간에 모든 재물을 잃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은 홀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든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와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홀로 밥을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 결국 그는 분노만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저 정도의 물질이라도 한 번쯤 좀 소유해 보고 싶다. 아직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돈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적도 없고 돈이 해가 되기보다 더 유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여도 여전히 저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알겠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아야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것을 깨달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솔로몬은 온갖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만족함이 없고 돈은 없어지고 돈은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해 위에 시선을 두는 물질관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8절 1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인간의 삶이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19절도 그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으며, 재물과 부요, 이 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 위에 시선을 두는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리는 재물과 부여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돈은 결국에 없어지게 되고 그 돈은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되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역으로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더더는 인생살이에서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지금까지 해 아래의 것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할 땐 헛되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내용이 18절부가 20절은 다릅니다. 먹고 마셔라, 즐겨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해 위에 물질관을 가질 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일명 이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어느 주일날 이 데니 벨렛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했습니다. 1000명의 지원자를 구합니다. 100명의 지원자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100만 원입니다. 1만 달러 중 이곳 100명의 지원자와 여러분에게 100달러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은 11만 원입니다. 100달러씩을 각각 나누어 줄 테니 다음에 세 조건만은 지키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가요.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날 100달러씩을 받아갔습니다. 100명이요. 주일 사부 예배를 통해서 이 1만 달러, 하나로 이제 1100만 원의 돈이 모두 교인들의 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근데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0달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져본 돈 가운데 가장 쓰기 곤란한 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90일이 지나고요. 미국의 MBC 방송은 이 장면을 데이트 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하기 위해 녹화를 했고,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간증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0일이 지나서요. 근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감동의 물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100달러들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들을 시작한 이 킴이라는 사람은 창고에 가득 아동 도서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 100달러는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또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금액이 하나로 9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660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의 100달러를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주기도 했고,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멕시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도 사용이 되어졌고, 중국의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100달러는요, 90일 만에 한화 1,400만 원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1만 달러는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양제들을 미쳤고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 돈들이 1억 6,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공동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이 100달러가 다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기들의 모든 돈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라고 인식이 되었던 부정적인 시각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참가자 스스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여섯 가지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했습니다. 첫째 비밀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넷째는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섯째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돈을 쓰는 훈련을 통해서 그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재산, 모든 재능,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거거든요. 지난주 칼럼을 통해서 그 교회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제가 미루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올바른 물질관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김동희 목사님도 지금까지 십일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피하셨죠.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십일조 또 물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김동희 목사님의 안식월 이후 저를 통해 말씀으로 한 수배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에서는요, 십일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 장소 이전의 결정을 한 주 연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소 이전은 교회의 수입이 줄었고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장소 이전은 새로운 물질관을 확립하고 이제 주님이 부어주실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성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벽 말씀 묵상을 짤막한 문장으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돈을 적게 들여서 운영할까를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할까 생각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숲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적게 들여서 운영할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숲에 주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이 십일조 훈련을 제가 이제 첫 사례를 받으면서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그 돈이면 저는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주고 더 좋은 것을 좀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사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십일조의 돈의 액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처음 제가 예화를 아까 드렸죠.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죽은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붙지 아니하나 보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반드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